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일 2017년 하반기 영사 업무가 우리 교회 짐에서 9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몬트리올 총영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해서 예약해야 되나 그러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실 때 오셔가지고 좀 기다리시더라도 업무 보실 일이 있으면 업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봉투가 안 나간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예비하십시다. 좀 오늘은 그 다음 주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좀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 큰 행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는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나왔을 때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반 모임 예배 후에 있고요. 15일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1절에 나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갖는 가시성과 불가시성에 대해서 좀 논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시작이 결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믿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시간은 가장 여러분은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당장 나가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커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장 38절이 이렇게 끝났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면 이제부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성도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제 책임 있게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은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그게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들의 신실한 운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 붙들고 확신 있게 책임 있게 그들의 운명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라도 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일을 직면하고 있든지 간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그들의 비할 바 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들은 훨씬 더 어려웠고 훨씬 더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본 자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금세 눈을 탁 감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을 봅니다. 10장 39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다 하고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확장시켜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 그냥 뭔가 좀 독특함이 있어요. 딱 구절을 성경을 보시면 1절, 2절, 3절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이 등장하고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이 등장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6절에 다시 믿음이 없이는 한 절이 등장하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 6절만 쏙 빼면 그리고 이 6절을 어디에다 붙이냐면 저 3절 다음으로 붙이면 참 매끄럽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순서대로 진술한 이유가 있어요. 6절이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정의를 잘 아시는데 이 정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4절,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4절의 아벨, 5절의 에녹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거기 보면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건데요. 헬라어, 물론 우리 번역도 그렇게 읽으면 읽힐 수 있는데 언뜻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이게 헬라어의 데이인데 이것은 그 영어의 must입니다. must. It is necessary. 반드시. 꼭. 근데 이게 우리 한글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죠. 근데 계속 이어져요. 반드시가 그 다음에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또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아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이 에녹과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던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거죠. 아벨이 죽은 사건, 예, 그 사건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가지고, 가인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서, 결국은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불러서 죽이죠. 그리고 그냥 허망하게 아벨은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뭐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근거 없고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증거 하나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분명히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벨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어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 분명히 믿음이 뭐였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야 나타나주시고 계시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벨에게.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하냐면 아벨은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늘 자리하고 계신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인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심을 그는 자주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아벨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저 노아에부터 노아도 연결이 되겠지만 지금 아벨과 이 에녹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거기에는 답이 분명하게 됩니다. 가인은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충사입니다. 대충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당신의 어떠하심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계심,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고 그 정확히 안 대로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거기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 믿음의 삶, 그 결과가 뭐였냐면 형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다가 딜레마에 빠지죠.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사건도 보면 허망하죠. 한 아이의 그냥 한 소리인데 그 소리에 그냥 위대한 선지자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가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아벨 다음에 태어나는 아벨 대신 주신 새 세계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한 가지 또 질문은 히브리 기자는 왜 아담은 믿음으로라는 말에 아담은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곧바로 아벨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라 처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어요. 자, 이제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는데 셋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조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벨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4절 우리가 보면 4절에 아벨 이야기 나오는 그 두 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은 그렇게 죽었어요. 가인 형에게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이것은 하나의 워드플레이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 무엇을 호소하는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전승이 세대계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죠. 아벨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는 그 죽음으로 세상 앞에 영원히 증언하는 한마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누구의 증언을 듣고 있어요? 아벨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증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증언, 그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것은 어쩔 때는 그렇고 다를 때는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아벨이 들려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듣는 고난받는 독자들을 상황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고통과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동족으로부터 극심한 학대와 비판과 또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부득이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믿음을 놓고 도망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붙들면서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면서 기억해라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자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느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권면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배에서 났지만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줄 몰랐다 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하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건 웃어주겠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참 두려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 붙들고 안 보이는 길 그냥 붙들고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같이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설사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그 다음 사람인 최초의 순종의 사람인 아벨을 들어서 아벨의 피가 지금 너희 삶에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 상이 뭡니까? 우리는 뭐 아이가 뭐 잘했으면 거기에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잘한 결과에 대한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과 이 시대의 상의 개념은 항상 파이널 라인을 통과할 때 피니쉬 라인을 통과할 때 그것이 모든 경주가 끝난 상황에서 얻는 상이에요. 마지막에 얻는 상이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실 것이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실 것이다.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죽음에 이르는 그 너머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 끝에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벨의 그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특성과 조금 다른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끝을 보고 신실하게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대단히 강조되는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에녹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거룩한 동행을 두 번째 시간에 1월 둘째 주에 조금 내용을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있다면 엘리야겠죠. 이 에녹이 그런 사람인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이때부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65세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그때 비로소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300년 동안. 성경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추를 하게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트셀라 이렇게 두 단어로 무트는 죽다, 셀라는 보내다 이 말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죽으면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더해서 얘기하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은 뭡니까? 끝입니다. 끝. 역사의 끝입니다. 그 끝이 온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유추할 수 있는 에녹의 믿음은 반드시 끝이 온다. 끝이 온다.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기 안 두드리셨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너무 믿으시군요. 다시 187세 때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가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3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살 때 노아가 태어났죠. 홍수 심판이 언제 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노아가 600살 때. 그럼 노아가 600살이면 무드셀라는 몇 살이에요? 요거는 계산하겠죠? 960? 아, 369에다 600만 더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하십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살에 죽어요. 홍수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성경의 근거로 붙여보자면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온 겁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대한 에녹의 그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를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는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결국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무드셀라가 보여준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300년 동안,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그걸 뭐 10분의 1로만 줄입시다. 줄인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 죽었다. 뭐 죽음을 넘어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무드셀라가 매일처럼 이 300년을 완벽하게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분 하나님 붙들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고 뭐 엄청난 그 보상을 얻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가겠다. 고통당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안타깝지만 고난당하느냐? 핍박당하느냐? 아프냐?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견뎌라.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지 않다. 그 아픔 앞에서 믿음을 놓아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가 당한 고통스러운 일도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고난은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 갖고 있는 유대 독자들의 이 믿음의 포기 문제, 배교의 문제, 그들의 이 배교하는 그 지금 이 갈등하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에녹처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가라. 가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보여줬던 실예가 아니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의 본분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들을 해가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기적들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십자가의 고난과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염려고 근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외쳤던 그 부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결코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바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 일을 끝내실 줄 하나님이 끝내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재와 그 절망의 순간에 비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 보셨고 우리더러 어느 때든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어느 한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을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고 놓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순간들도 결국은 부활이라는 영광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힘들지만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신실하게 끝내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308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다 지날 때까지 침묵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앞에 증명하시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장차 우리의 운명과 인생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을 신실하게 경주하며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주님 만나 배울 그때까지 에녹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